높은 유가에 흔들리는 국가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은 산유국들이 최근에 높은 유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압니다.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자, 한번 심차게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전쟁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죠. 이젠 너다 알고 있습니다. 봉쇄될지 안 될지가 전쟁 전에는 이슈였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실제로 봉쇄가 되었죠. 전쟁 전에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지금은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그게 봉쇄가 되냐 안 되냐가 이슈였는데 지금은 봉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25%가 막혔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지금 유가가 얼마냐? 브렌트유 기준으로 11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자, 마지막 봤을 때 112달러였습니다. 109에서 110이 왔다 갔다 하던데 110달러를 넘었어요. 브렌트유가 얼마 전에 60달러, 연초에 60달러였거든요. 대충 70%가 올랐습니다. 아이씨. 이거 많이 오른다, 많이 오른다. 70%가 올랐는데. 자, 게다가 유가가 오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항공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최소 10만 단위 대가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비행기 표 가격이 최소 10만 단위 이상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십시오. 항공료 가격이 지금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더블이란 소리입니다. 더블, 여기가 100이었어요.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중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게다가 저런 휘발유나 등유, 이런 석화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수출량을 또 제한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 있어요. 근데 이두 나라는 사실 할 말은 있어. 아니, 원유가 수입을 해서 그 원유에서 석화제품을 만드는데 원유가 수입이 안 되는데 어떡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항공유로 포함한 정제 석유 수출 제품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내수 수요를 우선하기 위해서 일부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 전에 국내 공급 우선을 위해서 수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줄이고 국내 공급 비중을 최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유가 수입되지 않는데 이 석화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을 해? 일단 우리나라 먼저 쓰겠다. 뭐 이런 거죠. 국내 내수에 먼저 쓰겠다. 우리 그거 석자다. 자, 다 좋긴 좋아요. 우리는 나쁘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나라들이 있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수출 물량을 줄였잖아요. 중국과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석화 대국입니다. 석유화 대국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수출을 줄인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국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뭐 석유화학 제품 수출 줄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주요 화학 제품 수출 세계 탑5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탑4급이. 물론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아까 전에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었죠. 1등과 4등도 수출 제한을 걸었죠. 독일은 당연히 유럽, EU 근처에 있는 데를 커버하는 나라고 미국도 뭐 당연히 서방구하고 유럽 쪽 왔다 갔다 하는 나라죠. 아시아 쪽은 중국과 주로 우리나라가 커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일본도 좀 있지만 세계 탑1과 탑4 국가들이 석화 제품을 수출 제한을 건 거죠. 물론 원료가 안 들어와서 그렇긴 하지만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유 수출에서 몇인지 아십니까?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예요. 그것도 꽤 큰 차이로 1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항공유가 나냐? 안 나지. 안 나지. 그럼 당연히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데, 아, 저기 동해바다에서 쬐급은 나는구나. 거의 안 나는데 어떻게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냐? 당연히 원유를 갖고 와서 우리가 석화 정제한 다음에 파는 거죠. 우리나라 항공유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뭡니까? 뭐라 그러죠? 아, NAF인가? 제가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오염을 줄이는 항공유? 이제 이런 거 수출이 대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1위 국가예요. 그 말인즉슨 한국이 셔터 문을 내리면 세계 항공유 가격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아니, 1위인데 이거 문을 닫았단 말이야. 문을 닫은 건 아니지.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비행기 먼저 좀 쓰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들은 일제히 지금 가격 인상을 선언을 했고 비행편 축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편 축소가 더 문제죠.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항공유가 부족해서 비행편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보통 어디를 커버한다고요? 아시아 쪽을 많이 커버하잖아요. 아시아 중에서도 일단 호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호주가 아시아냐? 아시아죠? 아시아죠, 어쨌건. 어쨌건 저 적도 아니겠지만, 어쨌건 아시아잖아요. 아니, 한국아. 석유 제품 수출을 너희가 막으면 어떡해. 호주는 항공유의 90%를 수입합니다. 지금 재고량이 32일치야. 거의 대부분을 당연하겠지만, 아시아에 수입해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 이제 그런 데 수입합니다. 게다가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그동안 석유 비축일수가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아주 낮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방심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가 뭐 200일 비축하고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본도 한 200일 언저리다. 호주는 32일이래. 32일. 그러니까 비축일도 낮아. 자, 안 그래도 그런데 석화제품 수출하는 국가들은 또 수출도 막는다 그러고.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호주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 대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당연히 호주는 뭐 석탄, 뭐 구리, 뭐 말이 필요 없죠. 세계적인 에너지와 자원 생산 대국이긴 한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이거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유시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대규모 NCC들, 뭐 여천 NCC 우리 그런 데 있죠.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이 잘 없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래도 자국 생산량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호주에는 지금 정유시설이 단 두 곳 남아있는데, 이 호주 전체가 사용하는 국가 수의 20% 미만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자리 퍼센트 얘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거의 90%를 모두 다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셔터 내리고 있잖아. 셔터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는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원료가 들어와야 뭘 만들든지. 호주 총리가 뭐라고 있냐? 우리는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뭘 할지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이 동네 주유소에서 중국말 연료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아직 도착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지금 호주 총리께서 이제 화를 내시고 있는데 되게 뭐 우린 충분히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야 지금 갑자기 수요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 아니 수요가 급증할 이유는 없잖아. 평상시처럼 사용해야지 왜 급증을 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다? 사재기 아니냐? 사재기. 국민 여러분 필요한 양보다 많이 사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주유소 하는 분들 과도하게 사재기하고 과도하게 가격 올리지 마세요. 호주 소비자 보호원 ACCC가 여러분들한테 떼찌떼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만 그러냐?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에 석유 공급을 요청했다. 뉴스 보셨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석유가 안 나는 나라예요. 나더라도 찔끔 나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석유 공급을 달라는 거예요. 남는 석유 좀 없습니까? 뭐 이러고 왔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동남아 3대 산유국입니다. 동남아 3대 산유국.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야. 수출도 해, 수출도. 근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와서 죄송한데 그 석유 한 대만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국에서 나오는 고품질 원유는 수출해요. 쏠쏠하죠? 그리고 중질유를 중동에서 수입해 쓰고 경유나 휘발유 뭐 이런 석유 제품들 있잖아요. 뭐 항공유 이런 거는 한국에서 주로 수입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고품질 원유는 수출하고 한번 이렇게 정제한 거는 수입을 해. 게다가 중질유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그랬죠? 당연히 8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옵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수입 원유의 80%를 쿠웨이트에서 받아요. 여기가 막혔네? 아, 웃을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웃을 일이 아닌데 여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몇 퍼센트를 수입하냐? 경유동 석유화학 제품의 41%를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한국이 셔터 내리네? 한국 셔터 내리고 세 번째로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14.3%. 중국도 셔터 내리죠. 뭐 싱가포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41%를 차지하는 나라가 일단 내수 먼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석유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41%인데 이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게다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 베트남도 발전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발전을 많이 하니까 원유 소비량도 증가하지만 그거보다 더 증가하는 게 당연히 정제 연료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들. 작년에 베트남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10%, 금액은 25% 수입이 줄었는데 석유 정제 제품 수입은 올해 2월달까지 기준으로 거의 4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호르무즈협이 빵 막히면서 한국이나 중국이 석화 제품 뭐 가동률도 낮추죠. 가동률 거의 60% 이하로 낮춘다 그러고 자국 수요 우선한다 그러니까 불똥이 튀는 거죠. 한마디로 베트남 입장에서 놀랍게도 한국은 에너지 공급처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받아서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도 수출을 계속해야지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유국인데 가솔린 가격이 얼마가 올랐냐? 50% 올랐습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솔린 그 가격 상승률을 집계하는 사이트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1위. 좋은 걸로 1위는 아니라 가솔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걸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동남아시아 3대 산유국 이제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전에 대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52%, 경유 가격이 73%, 등유 가격이 84%가 올랐습니다. 와, 84%. 미쳤다. 84%. 야, 휘발유도 우리 옛날에 뭐 1600원, 1700원 하던 게 52%면 얼마 오른 거야? 2500원. 등유 가격은 더블 친 거잖아요. 84%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게다가 운송수단도 오토바이가 많은데.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지금 기름을 넣으려고 굉장히 대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연료가 부족해서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공황이 올 수도 있죠. 베트남의 국가 비축량은 순수입량 대비 불과 9일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완전히 내리면 2주도 버티기 힘들 수 있죠. 석화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 지나갔는데 가솔린 가격이 2등으로 많이 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도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세계 10대 산유국이에요. 글로벌 8위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40%가 오른 거예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인데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역시 뭐가 없다? 제대로 된 정유시설이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대부분 방치돼 있고 게다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또 문제가 소위 말해 부정부패가 있죠. 석유 마피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엘리트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석유를 나눠 먹는 것만 혈안돼 있지 기반 시설은 방치하고 그동안 어떤 석유 석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다 발전을 투자를 안 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난 거의 10년 동안 100건이 넘는 정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건설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그러니까 석유 팔아서 돈을 버는 것만 너무 집중을 하고 저런 기반 시설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는 뭐 지금 현재 이 산유국들이 어려움을 겪는 얘기는 했는데 또 오늘의 추가적인 주제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자체 정유시설 건설을 결정한 사업가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대부분 국민 거의 모두가 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알리코 단코테라는 인물입니다. 나이지리아 대부분 지역에서 그는 영웅으로 여겨진다. 무언가를 건설하는 진정한 기업가다. 이 인물이 있는데 저 단코테라는 인물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마피아를 경고한 인물입니다. 석유 마피아는 마약 마피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단코테라는 사람이 2007년에 정부의 정유시설 안 쓰는 녹슬은 그 정유시설을 매입해서 자기가 고쳐 쓰려고 그러는데 실패해요. 정치권하고 연이 잘 안 닿았나 봐요. 실패하고 자체 정유시설을 나이지리아에 건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쭉 얘기 드렸지만 나이지리아에서 싼 석유가 나는데 그걸 외국에 수출을 하고 외국에서 다시 그걸 가공한 정유를 다시 수입하니까 그걸 바꿔서 나이지리아 내에서 한번 정유시설, 석화시설을 만들어보겠다. 석유화합의 붐을 만들어보겠다. 뭐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저 인물이 무려 1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230억 달러, 25조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2024년에 단고테 정유공장이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걸 왜 길게 드리냐? 저 정유 공장이 지금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이 됐습니다. 생산량 세계 7위.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 단코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었고 만약 이 일이 실패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아, 나이지리아 내부에서 뭔가 암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고 저 정유 공장이 딱 2024년에 문을 열었는데 뭐가 터진 겁니까?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모두가 새로운 정유 공급망을 찾고 있어요. 한국이 셧다운하고 중국이 문을 닫고 각국이 자기 거 먼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세계 7위급의 정유 공장이 생긴 거예요. 나이지리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탑10 원유생산 국가입니다. 저 단코테 회장 아저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 전화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내 전화에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산유국에 지은 석유시설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에 저런 거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고, 저 현재도 단코테 정유 공장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국내 소비량의 70%를 단 한 공장에 생산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방어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 단코테 정유 공장이란 곳도 값싼 원유를 자국에서 조달받지만 생산된 석유화학 제품은 글로벌 가격으로 받습니다. 물론 그 정치에서 떼지떼지하면 조금 깎아주긴 하겠지만, 아니 뭐 옆나라에 팔면 10달러인데 뭐 나이지리아라고 7, 8달러 팔 필요 없지 않냐? 라고 해서 달러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비판해요. 여전히 나이지리아는 높은 휘발유 가격 아니냐? 뭐야 이거? 만들어놓고 비싸게 팔면 어떡해? 라고 하고 있는 게 나이지리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단코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오시면 오늘 보신 것보다 규모를 3배로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7위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정유시설인데 지금보다 3배로 공장을 키울 예정이다. 이 단코테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흑인이 이분이에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탑1.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흑인입니다. 마이클 조던 뭐 이런 분들 있지 않냐? 미국에 있는 분들 그분들보다 돈이 더 많아.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부호 명단에 오른 인물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분보다 돈 많은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세계 66등 부자인데 포브스 기준으로 49조입니다. 대충 재산이 50조야. 우리나라 이재호 회장님이 공식 기준으로 2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더 부자인 세계 66위 부자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유공장을 만들었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받쳐주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는 다 끝났는데 저 단코테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것 같잖아요. 느낌상 오 이렇게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본래 나이지리아 최고 부자셨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증조부 때부터 나이지리아 최고 부자였다. 나이지리아에서 땅콩 시장을 독점한 집안이라고 하는데 1900년대 초부터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이지리아인들은 식민 통치에 불만을 품을 때 그 단타타, 그러니까 증조부. 증조부는 유럽에 늘어나는 땅콩 수요를 수출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에서 땅콩을 만들어서 엄청난 땅콩을 수출했고, 당시 나이지리아 산업을 상징했던 게 땅콩 피라미드였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땅콩을 하도 높게 쌓아서 땅콩이 피라미드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우리나라 뭐 팔았죠? 1960년대? 저거 가발. 가발 많이 팔았습니다. 섬유나 가발 같은 거 많이 팔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이지리아에서는 땅콩이었다는 거죠. 땅콩자로 저 피라미드를 쌓아놓은 게 나이지리아 사람들에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는데 증조부 때부터 부자였다고 하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적인 땅콩 생산국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땅콩 생산국이었고 현재도 세계 3위라 그래요. 1960년대 70년대는 땅콩이 나이지리아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다. 근데 이걸 독점했다는 거죠. 거의 증조부께서 뭐 엄청난 부자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저 단코테 아저씨가 사업을 할 때 삼촌 저 사업하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50만 달러를 빌려줬다. 7억. 아유, 삼촌이 되게 청렴 결백하시네. 삼촌이 되게 좀 짠돌이신가 봐요. 조카한테 7억 가지고 사업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참 걱정이 되고, 저것만 줘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단코테 삼촌이 그에게 정부 발행 시멘트 수입 허가증을 줬대요. 근데 이게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서 막 발전하고 막 집전던 때니까 시멘트 수입 허가증 저거를 받아갖고 엄청난, 이미 나이지리아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뭐 우리도 뭐 그랬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면 똑같죠. 그럼 뭐 섬유 팔고 가발 팔고 하다가 이제 시멘트 팔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시멘트 사업이 매년 수익률이 60%가 넘었다. 엄청난 돈을 벌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그런 부자가 이번엔 정유시설까지, 나이지리아면 석유니까 석유에서 내가 뭐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 정유시설을 지으면 엄청난 부가 있겠구나. 그래서 20조가 넘는 돈을 정유시설에 쏟아부어서 우리로 치면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것처럼 중화학공업에 쏟아부은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산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인데 저 단코테라는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평가가 나뉜다 그래요. 그럼 뭐 우리나라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산업화를 이끈 존경받는 기업인.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인분들이 요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정치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정부의 특혜를 받아 독점 사업을 하는 기업인. 요걸로 의견이 나뉜다 그러는데 제가 나이지리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은 위쪽으로 존경받는 기업인 쪽이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합니다.